핵심으로 현재의 한국을 알아봅니다. 녹색창 키워드. 황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핵심으로 알아보는 한국. 마지막 주는 길어 듣는 여행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한반도는 매우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은 지금 한반도와 반대되는 겨울 날씨인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대 국가죠. 호주라고도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오스트랄리아 연방으로 익숙한 나라인데요. 날씨가 반대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여름으로 가고 있는 한반도 날씨와는 반대로 지금 호주 날씨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 날씨인 거죠?
네, 오스트레일리아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위치한 한반도의 날씨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날씨이고요. 성탄절을 비롯해 새해를 여름에 맞이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와, 새해의 여름을 맞이하다니 우리와는 정말 정반대의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할 것 같아요. 날씨는 정반대이지만 시차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요?
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장거리 노선에 속하는 나라인데요. 세계 지도에서 한반도와 오스트랄리아가 위치한 남쪽으로 선을 그어보면 일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지구를 가로로 나눴을 때는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지구를 세로로 나눴을 때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오래 내려가긴 하지만 1시간 차이라는 비슷한 시차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날씨는 아예 정반대인 재밌는 나라네요. 그런데 지금은 오스트랄리아의 조상들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지금 오스트랄리아 인구의 대부분은 영국계 사람들입니다. 약 2,500만 명의 인구 중 76%를 차지하는데요. 영국이 발전하기 전부터 오스트랄리아 대륙에는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흑인에 가까워요. 하지만 지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 사람들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 많아진 건 1788년 1월 26일부터인데요. 오스트랄리아 대륙을 발견한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 이전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킨 죄수들은 늘어갔고요. 교도소가 또 부족해졌는데요. 영국의 정치인들은 오스트랄리아 대륙을 또 하나의 죄수 수용소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형수들을 식민지인 뉴사우스 웨일스 주인 시드니로 죄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하면서 오스트랄리아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이민의 역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말씀 중에서 오스트랄리아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했으면 북한 인구랑 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원주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조상을 말하죠?
네, 원주민이 원래 그 나라에 그쵸? 있었던 토착민.
예, 토착민. 네.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원주민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네. 조상이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 이해를 네,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대부분의 조상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토착민을 제외한 백인들의 대부분 조상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세아니아 최대의 대륙을 통째로 차지한 국가이지만 남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섬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인데요. 정말 넓은 영토에 2,500만 북한 주민들 인구 정도 되니까 정말 땅이 넓고 사람은 적은 거겠죠. 와. 이렇게 넓은 땅에 죄인들을 가둬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형을 마친 수많은 사람들이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약간 수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다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죄인들은 다 착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경범죄 같은 걸로 다 수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빵 하나 훔친 거, 뭐 열쇠 하나 훔친 거 요 정도로도 막 10년, 20년 살게 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실제로 오스트랄리아의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스트랰리아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저랑 같이 일하던 번역 기자가 오스트랄리아에서 왔던 기자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네 집에서 옆집을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로 옆집은 딱 슬리퍼를 신고 가면 되지 왜 하니까 그 정도로 집들도 거리가 넓으니까 드문드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땅이 넓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오스트랄리아에서 이민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오스트랄리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사실 오스트랄리아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영국인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오스트랄리아 역시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미국과 캐나다보다도 이민자 비율이 더 높은 나라인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백인의 비율이 85%나 되는 다수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백호주의라고 해서 비백인계의 이민과 유입을 통제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광산 개발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국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이민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누구에게나 이민의 기회가 열려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조금 다른 이민 정책이네요.
네, 그래서 오스트랄리아를 이야기할 때 인종차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휴가 때 오스트랄리아로 여행을 갔던 제 친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정도로 정말 흔한 이야기인데요. 또 얼마 전에 한국 검색창을 뜨겁게 달궜던 방탄소년단의 오스트랄리아 인종차별도 있었어요.
왜요?
오스트랄리아 공영방송 채널9의 뉴스쇼 2021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방탄소년단과 팬덤, 한국까지 조롱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7명 중에 1명밖에 없다. 한 명은 동성애자일 것이다 라면서 멋대로 축축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감히 방탄소년단을요? 이 사람들이 참 화가 나네요. 오스트랄리아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팬들과 한국 사람들은 공영방송 측에 사과하라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죠.
네, 인트라넷 전자게시판인 트위터를 통해서 채널9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올렸고요. 그리고 방송사 측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채널9 측은 호주 방송사인 SBS를 통해 문제가 된 2021의 에피소드는 방송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면서 단지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강조하기 위해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것이다.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과는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형식상인 거죠.
네,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BTS 방탄소년단의 영원한 팬이죠. 아미들한테 한번 혼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가 또 군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방영된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배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지금이 오스트랄리아를 있게 한 것이 영국의 식민지와 수용소였고 초기 이민 정책이 백인 위주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네, 도심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곽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여전히 인종차별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도 오스트랄리아는 영국과 관련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영국 연방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연방국가는 영국 본국과 함께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옛날 영국 식민지였던 52개국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인데요. 물론 지금은 모두 독립한 국가들입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를 국왕으로서 국가 원수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여왕이 순방을 하면서 거리를 행차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국가 원수 노릇을 하는 건 총리가 천하고 국왕에게 인가받은 총독이 하는 것인데요. 국왕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흔적을 오스트랄리아 국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면서요?
네, 파란 바탕을 4개로 나눈 좌측 상단에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잭이 들어있고요. 바탕 역시 영국 국기의 파란색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원제가 아래에 좌측 하단에는 큰 별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 상단과 하단에는 작은 별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별들은 연방의 별이라고 해서 남십자성이라는 남반구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총 6개의 별은 오스트랄리아에 속한 6개 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국기에까지 영국의 상징이 들어갈 정도로 과거와 현재 모두 영국과 뗄 수 없는 나라네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오스트랄리아 국민들의 아리랑 같은 노래로 준비했어요. 오스트랄리아의 민요 왈칭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가 안드레 류와 함께 연주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안드레 류의 오스트랄리아 민요 왈칭 마틸다 듣겠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민요 앙드레유의 왈칭 마틸다 들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스트랄리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스트랄리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넓은 국토에 펼쳐진 대자연입니다.
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에는 과연 어떤 자연이 펼쳐져 있을까요?
네, 오스트랄리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점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행 상품도 있어요. 바다와 인접한 사막에서 모래썰매를 탈 수도 있고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돌고래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와 사막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니 정말 독특한 환경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자기 사막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왜요?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을 할 때 이렇게 몽골로 많이 오는데
아, 네.
그 사막에서 많이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아. 예, 사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막 얘기만 들으면 그게 그 사막의 그 멋짐이나 그런 자연적인 모습보다는 더 아픈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괜히 아픈 소리를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흔히들 오스트랄리아를 대자연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자연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울룰루입니다. 울룰루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등록된 오스트랄리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노던주 남서쪽에 있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배낭여행자들이 꿈꾸는 여행지이자 호주의 붉은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평야 한가운데 해발고도 867m에 돔 모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란 반원 모양,
네.
그런 모양의 기암이 불뚝 솟아 있어서 지구의 배꼽이라고도 불려요.
재밌네요.
네, 울룰루는 원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오스트랄리아 초대 수상인 헨리 에어즈의 이름을 본따 에어즈 락, 에어즈 돌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울룰루는 시각과 구름의 농도에 따라서 색채가 변해서 하루 7차례 다른 모습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갈 때는 꼭 하루 정도는 꼭 하루 만 하루는 있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밤이면 남반구 하늘에서 총총하게 빛나는 별과 은하수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별 얘기하니까 또 할 소리가 있네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서울은 밤에도 너무 밝잖아요. 그냥 거리에 그냥 가로등이 켜져 있고 정말 전기가 흐르는 나라 돼서 저는 별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경이 밝아가지고.
야경도 밝고 공기도 안 좋아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별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보고 싶은 곳이고 또 지구의 배꼽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어떤 풍경일지 언제라도 저는 꼭 내 눈으로 보고 싶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킹스 캐년인데요. 울룰루와 함께 노던 테리토리주에 속한 곳입니다. 와타르크 국립공원에 위치한 킹스 캐년은 두 동강 난 협곡 사이에 킹스 크릭이라는 강물이 흐르는 모양새인데요. 그 캐년이라는 게 절벽 같은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절벽, 협곡, 초목, 에덴의 정원이라는 작은 연못이 어우러져서 호주의 대자연을 몸소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전체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인데요. 서부 지역 40% 및 북부 지역 80%는 열대성, 나머지 지역은 온대성 기후입니다. 땅이 넓은 만큼 날씨도 다양한 거죠. 반면 울룰루와 킹스캐년이 있는 내륙은 굉장히 건조해서 비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스트랄리아에 가면 꼭 가야 할 대표적인 여행지들인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스트랄리아의 대자연의 대표이자 휴양지의 대표적인 곳인 골드코스트입니다. 골드코스트는 퀸즐랜드의 주도인 브리즈번 근교 여행지인데요. 황금빛 모래가 융단처럼 펼쳐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평균 기온이 24도로 연중 맑은 날씨가 300일 정도라서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파도 위를 가로지르는 서핑 천국입니다. 이름만 다른 30여 곳의 해변이 말 그대로 주렁주렁 이어져 있는데요. 남북으로 약 60km가 뻗어져 있습니다. 골드코스트를 제대로 즐기려면 이게 바닷가니까 네. 우리의 11월, 1월 그 사이인 호주의 여름에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와, 연중 맑은 날씨가 300일이라니까 정말 천국이네요. 너무 가고 싶고 대자연의 나라답게 정말 강렬한 자연이 펼쳐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엔 오스트랄리아 원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열대 우림 지역에 위치한 쿠란다 빌리지입니다. 쿠란다 시닉 레일이라는 기차를 타고 숲속에 있는 원주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열대우림에서 앵무새, 왈라비, 코알라, 캥거루 등 호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을 볼 수가 있고요. 원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는 특히나 오스트랄리아를 대표하는 동물이니까 꼭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바로 오스트랄리아의 오존층이 좀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회복되어 있다곤 하지만 오존층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자외선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챙겨서 잘 발라줘야 피부를 조금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 설명을 들을수록 오스트랄리아란 나라가 정말 신기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100번 듣기보다 한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스트랄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천혜의 자연을 가진 이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도 오스트랄리아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 교류 중 하나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사증입니다. 젊은이들이 1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오스트랄리아는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1순위 나라입니다. 호주 달러를 사용하지만 임금도 높고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워킹 홀리데이로 떠나는 오스트랄리아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세계 3대 미항이 있는 시드니입니다.
아니 근데 왜 젊은이들만 보내요?
이게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연령대는 조금씩 다른데 보통 30세 미만을 많이 뽑아요. 근데 오스트랄리아 같은 경우는 30세 이후 나이에도 최근에 규제가 풀려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가능해진 나라예요.
아, 저도 조금 나이를 줄이고 가고 싶은 그런 것인데요. 시드니는 정말 유명한 도시잖아요. 조개를 얹어놓은 모양의 오페라 하우스도 정말 유명하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요. 오스트랄리아의 수도는 캔버라인데 시드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오스트랄리아의 수도를 시드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렇게 또 시드니를 대표하고 오스트랄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페라하우스뿐 아니라 달링 하버인 다리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그 거기 비치는 야경이 정말 예쁜데 그 달링 하버 다리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멜버른 역시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오스트랄리아 내에서 영국의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자연 환경보다는 도시적인 느낌이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지섭, 임수정 주연의 드라마 있잖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 이 배경이 오스트랄리아 멜버른이에요.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셨던 분이라면 멜버른의 분위기가 이렇구나라고 좀 직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소지섭, 네, 소간지.
네. 네.
나하고 살래? 그 뒷말은 안 할게요. 네, 워낙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여서 북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드라마를 통해서 오스트랄리아 멜버른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주제곡으로 준비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인 박효신의 눈의 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제곡 박효신의 눈의 꽃 들으면서 항지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